금요일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미한일 국가안보보좌관 고위급 협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면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과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라며 미국이 양국과 공유하는 지지와 깊은 우정에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정 실장과 기타무라 국장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고위급 협의에서 북한 문제와 동맹 간 협력 방안, 최근 이란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정 실장과 별도로 양자 협의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위해 오는 13일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15일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을 가질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트위터에서 1단계 협정에 서명 후 2단계 합의를 위해 자신이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미국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어제 테헤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카셈 솔레이마니 쿠두스군 사령관에 대한 복수였다며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영내 미국의 부패한 존재를 종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유엔 헌장이 보장하는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사살한 것은 자위적 조치였다고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보낸 서한에서 솔레이마니 사살은 유엔 헌장 5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동에서 크래프트 대사는 또 미국은 이란과의 진지한 협상에 전제조건 없이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목표는 국제 평화와 안보가 더욱 위험하게 되고 이란 정권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솔레이마니를 사살하고 지난달 29일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를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공습한 것은 최근 몇 달간 증가하고 있는 무장단체들의 미군기지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마지드 타흐트 라반치 유엔 주재 이란 대사도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이라크 내 미군기지 공격을 정당화하면서 이란은 상황 확대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라반치 대사는 이번 작전은 정확하게 군사기지가 목표였기 때문에 민간인과 민간인 재산에는 어떤 부수적인 피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이란과의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 사태의 당사국 지도자들이 직접적인 대결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떠한 발언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이 미사일을 쏜 뒤에 물러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런 상태는 관련 당사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은 평화를 끌어안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군사력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어제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투르크 스트림 가스관 개통식에 참석한 뒤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최근 이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국과 이란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와 상식을 갖고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리비아에서 오는 12일 자정부터 모든 당사자들이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휴전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전 세계에는 다양한 많은 국가들이 있죠. 지구에서 각자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새해를 맞아 2020년 가볼 만한 세계 여행지들을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뽑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입니다. 이곳에는 역사적인 극장, 새로운 식당들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요. 여성 참정권 운동이 일어났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2위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입니다. 지난 2017년 허리케인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올해 주요 호텔과 휴양지가 다시 문을 연다고 합니다. 3위는 볼리비아 루레나 밖에입니다. 새로 지정된 보호구역에서 희귀 원숭이와 분홍 돌고래를 만날 수 있고요. 4위는 그린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처럼 광대하고 아름다운데 지금까지는 인파가 없이 외진 곳이죠. 5위는 오스트레일리아 킴벌리입니다. 이곳 바다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산호초를 볼 수 있습니다. 6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파소 로블레스입니다. 중부 해안이 최고의 풍경을 자랑하고요. 7위는 이탈리아 남쪽의 섬 시칠리아입니다. 화산섬의 유산을 갖고 있죠. 8위는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입니다. 모차르트, 유명한 지휘자들의 연주에 달콤한 스플레 요리까지 명성 있는 짤즈부르크 음악제가 올해 100주년을 맞습니다. 9위는 2020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일본 도쿄가 꼽혔습니다. 10위는 이스라엘 카이사레아인데요. 해변의 폼페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고고학의 복합체 중 한 곳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에 가볼 만한 세계의 다양한 여행지들을 1위에서 10위까지 꼽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영하 2도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는데요. 북한은 내일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신의주는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함흥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청진 지역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노라 존스가 부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마음의 불을 켜달라고 노래하고 있죠. Turn Me On 들어보시죠. Like a flower waiting to bloom, like a light bulb in a dark room. I'm just sitting here waiting for you to come on home and turn me. Like the desert waiting for the rain, like a school kid waiting for the spring. I'm just sitting here waiting for you to come on home and turn. You're the one who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이 유엔에 서한을 보내 카셈 솔레이마니 전 이란 사령관 사살은 정당한 자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 중부 우한에서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성 폐렴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는 초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리아와 터키를 연이어 방문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유엔에 카셈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을 제거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솔레이마니 이란 쿠두스 전 사령관을 살해한 것은 정당방위였다며 중동 지역에서 미국인과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행동을 취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이 미군의 공격으로 사망하면서 이란은 보복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란이 현지 시각으로 8일 새벽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두 곳을 겨냥해서 10여 기의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하지만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서한에서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의 죽음과 또 앞서 지난달 29일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시리아 민병대를 공습한 것은 이란과 이란이 후원하는 민병대가 최근 몇 달간 이 중동에서 미군과 미국의 이익을 잇따라 공격한 데 따른 대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그러면서 이란 정권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더 위험하게 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는 걸 막겠다는 목표 아래 이란과 전제 조건 없는 진지한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도 안보리에 서한을 보냈다고요?
네, 마지드 타크트 라반치 유엔 주재 이란 대사도 이날 안보리에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한 것은 신중하고 비례적인 군사적 대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갈등 고조나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8일 이란이 이라크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국제사회의 긴장이 매우 고조됐는데요. 이제는 긴장이 좀 가라앉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백악관에서 이란 미사일 공격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군과 이라크 쪽에 사상자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란이 미사일을 쏜 뒤에 물러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는 모든 당사국과 세계를 위해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먼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강력한 경제 제재는 이란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최강인 미군 군사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은 시사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이란 핵합의 문제도 꺼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국들이 이 이란 핵합의를 파기할 때라고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The time has come for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Russia and China.
이란 핵합의에 서명한 나라들이 이제는 새 협정을 통해 이란 핵 개발을 수량 제한을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합의 탈퇴를 선언한 겁니다. 이 정식 명칭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인 이란 핵합의는 지난 2015년 이란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 나라와 맺은 합의입니다. 이란이 핵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서방 측은 이란에 가했던 제재를 풀거나 완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미국이 지난 2018년 바로 이 핵합의에서 탈퇴하면서 이란 핵합의를 둘러싼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당사국들은 어떻게든 핵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죠.
네, 유럽 정상들은 이란의 발표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란이 핵합의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당사국들도 다른 당사국들도 역시 핵합의를 파기하고 더 강력한 새 합의를 체결하자고 촉구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 하원이 9일 미군의 군사행동과 관련한 결의안을 표결할 방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스 하원의장은 8일 성명을 내고 미국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하원에서 이란에 대한 대통령의 군사행동을 제약하는 이 전쟁 권한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9일 결의안이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표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집단 폐렴이 발생해 비상이 걸렸는데요. 신종 바이러스가 원인이라는 발표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중국 중부 우베이성 우한에서 집단 발생한 이 폐렴의 원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정 판정됐다고 중국 CCTV가 9일 보도했습니다. CCTV는 앞서 중국 보건당국이 발표했듯이 이 바이러스가 그중 급성호흡기 증후군 이 사스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중국 보건당국은 CCTV 보도 내용을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걸 어떻게 밝히는 건가요?
네, 의료진이 환자들에게서 채취한 바이러스를 검사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적인 모양을 가진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폐렴에 걸린 환자들의 핵산 검사 또 바이러스 분리 등의 검사를 했는데 환자 15명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결과가 나왔다고 CCTV는 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를 현미경으로 보면 이 모양이 태양 외곽의 붉고 둥근 띠를 뜻하는 코로나와 비슷하게 보여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자, 인간 외에 소, 고양이, 개, 낙타, 박쥐, 쥐, 고슴도치 등의 포유류와 또 여러 종류의 조류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두통이나 인후통, 기침을 동반 코감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장의 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원인 모를 폐렴에 걸린 환자가 수십 명에 달한다고요?
예, 약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말부터 중국 우한시에서 집단 발병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선 지난 2000년대 초 중국을 공파로 몰아넣었던 사스가 재발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우한시 보건당국은 5일 이번 폐렴 발병의 원인은 사스가 아니라는 내용의 성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생명을 잃은 사람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앞서 우한시 보건당국은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 가운데 7명이 중증이라고 밝혔는데요. 8일 환자들 가운데 8명이 완치돼서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는 사스로 인한 폐렴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적이 있죠.
예, 지난 2002년 중국 남부에서 시작된 사스는 이듬해 중국 전역은 물론 다른 나라로까지 퍼졌습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8천 명 이상이 사스에 걸렸고요. 사망자는 약 800명에 달했습니다. 또 메르스 바이러스의 경우는 지난 2015년까지 약 450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폐렴으로 인근 국가들도 비상에 걸렸다고요?
예, 홍콩에서도 20여 명의 폐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우한 폐렴과 관련 있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우한에서 오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고속철도역과 공항에서 체온 측정을 시작했고요. 한국에서도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고 돌아온 중국 국적의 여성이 원인 모를 폐렴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국 보건당국이 8일 밝혔습니다. 이 한국 당국은 이 여성을 격리 치료하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중동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했군요.
네, 푸틴 대통령이 7일 시리아와 터키를 연이어 방문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일정이 예고된 방문이었습니까?
이 터키에서는 가스관 개통식에 참여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리아 방문은 공개된 일정에는 없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오랜 기간 내전이 진행 중인데요.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했나요?
네,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두 지도자는 시리아 주둔 러시아군 사령부에서 만나 현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리아 대통령실은 두 사람이 사령부 안에서 악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또 공개를 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또 이날 아사드 대통령과 함께 다마스쿠스에 있는 러시아 종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시리아 정부군을 돕고 있죠?
그렇습니다. 러시아군이 시리아에 파병돼 시리아 정부군의 반군 격퇴전을 돕고 있습니다. 시리아군은 러시아의 도움으로 반군 점령 지역을 그간 많이 되찾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시리아를 방문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네, 지난 2017년에 해안도시 라타키아에 있는 러시아 군기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를 방문한 뒤에 터키로 이동했는데요. 이곳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었죠.
예, 푸틴 대통령이 8일 러시아와 터키를 연결하는 터키 스트림 가스관 개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푸틴 대통령 외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그리고 불가리아와 세르비아 지도자도 참석했습니다.
터키 스트림 가스관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 가스관은 러시아 남부에서 흑해 해저를 경유해 터키 서부로 연결됩니다. 길이가 930km 이상인데요. 매해 약 320억 큐백미터의 가스를 공급하게 됩니다.
가스관이 터키와 러시아를 잇는다고 했는데요. 불가리아와 세르비아 지도자도 개통식에 참석한 이유가 뭡니까?
예, 러시아에서 터키로 운송된 가스가 세르비아와 불가리아, 헝가리 등에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최근에 터키로 들어가는 가스관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터키로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8일 개통된 터키 스트림 외에도 이미 블루 스트림 가스관 등이 개통돼 있습니다.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가스관 건설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탄핵 심판 개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상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예, 같은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고요. 이란 사태 와중에 이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하원에서 추진하는 소식, 그리고 암 사망률이 크게 감소한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살펴보죠.
네,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하원을 향해 탄핵안을 빨리 넘기라고 잇따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개시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건데요. 이 규정 확립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이 탄핵 정국의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캘리포니아 출신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탄핵이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라면 상원으로 보내라라면서 그게 아니라면 보내지 말라고 8일 하원을 상대로 촉구했는데요. 이 지체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급성은 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인스타인 의원의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 하원은 지난해 탄핵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의회 업무 방해 혐의가 미국의 민주주의와 공화정에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충분한 조사와 증거 확보 없이 탄핵안을 졸속 처리한다는 공화당의 입장은 이 과정에서 배척이 됐는데요. 그렇게 시급한 문제였다면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을 하루빨리 상원에 제출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파인스타인 의원의 말입니다.
이런 의견을 밝힌 민주당 상원 의원이 또 있습니까?
예, 웨스트버지니아 출신 조 맨친 의원도 8일 같은 의견을 냈는데요. 하원을 주도하는 민주당이 탄핵안을 신속하게 상원에 제출해서 심판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몬태나주의 존 테스터 의원도 케이크 이미 익은 것 같다면서 탄핵 심판에 배심원으로 참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안을 빨리 넘기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이 한두 명이 아니네요.
예, 또 있습니다. 이 델라웨어 출신의 크리스 쿤스 의원은 공정한 심판이 될지 하원의장이 우려하는 것은 존중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일을 진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신속한 탄핵 심판 절차 개시를 요구했습니다.
공정한 심판이 될지 하원의장이 우려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탄핵 심판 진행 방식에 관한 공정한 규정이 확립될 때까지 탄핵안을 상원에 넘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공정한 규정이란 말은요, 이 증인 채택 문제가 핵심인데요. 민주당은 이 부분이 확정돼야 탄핵 심판을 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공화당은 일단 탄핵 심판 절차를 시작한 뒤에 이 증거 채택, 증인 채택 등을 비롯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채택 문제로 탄핵 심판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은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결의안을 가결시켰는데요. 지금까지 지금 3주가 넘는 시간 동안에 펠로시 의장이 탄핵안을 아직까지 상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탄핵 심판을 이달 내로 마무리하기를 희망하면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하자고 요구를 해왔는데요. 양당의 입장이 이렇게 맞서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인 펠로시 하원 의장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은 이 세계적인 관심사라서 주요 외신들도 이런 상황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영국 공영방송 BBC는 펠로시 하원 의장이 상원의 같은 당 의원들로부터 지지 기반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탄핵 심판이 지연될 경우에 이 대선 후보 경쟁에 나선 민주당 상원 의원 5명의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 하원 의원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하원에선 대체로 펠로시 의장의 입장을 꾸준히 뒷받침하는 상황입니다. 이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민주당의 중도파 의원들조차도 하원에서는 펠로시 의장을 굳건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아무도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펠로시 의장에게 탄핵안 상원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이 탄핵 정국이 어떻게 풀릴까요?
예, 공화당은 상원의 관련 규칙을 바꿔서 탄핵 심판을 신속히 개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일단 심판을 시작하고 나중에 증인과 증거 채택 문제를 다뤘던 지난 1999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당시의 선례를 참고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표결할 계획이라고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표결을 하면 공화당 뜻대로 될까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상원의 탄핵 심판 진행 규칙은 재적의원 100명의 과반수 의결로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요. 필요한 표를 이미 확보했고 공화당 의원 53명 중에 아무도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맥코넬 대표는 밝혔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하원에서 추진 중이라고요.
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8일 성명을 통해 이란에 대한 대통령의 군사행동을 제약하기 위한 전쟁 권한 축소 결의안을 9일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이란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할 때 의회 승인 없이는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이런 결의안을 표결하는 건가요?
예,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의회 구성원들이 심각하고 긴급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펠로시 의장은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군사행동을 진행하는데 전략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펠로시 의장은 이런 우려가 8일 브리핑에서 해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브리핑을 말하는 겁니까?
네, 행정부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이날 상하원 주요 인사들에게 최근 이란 관련 현안을 비공개로 브리핑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또 지나 에스펠 중앙정보국 CIA 국장, 또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정부의 입장과 이란에 대한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현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내용이 부실했다고 혹평을 쏟아냈고요. 집권당인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는 누가 뭐라고 비판했나요?
예, 유타주 출신 마이클 리 상원의원과 켄터키주 출신 랜드폴 상원의원이 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리 의원은 최소한 군사 현안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들어본 최악의 브리핑이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는데요. 상원의원 100명에 대한 모독이자 미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또 랜드폴 의원은 브리핑 내용이 이날 만족할 만한 수준에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원에서 표결할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전쟁 권한법의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의 선전포고를 승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군대를 60일 이상 동원할 수 없고요. 또 의회 승인 없이 군사 조치를 취했다면 48시간 내에 의회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적용 기준을 어떻게 강화하는 건가요?
예,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이 폭넓게 활용했던 군사력 사용 재량권을 폐지하는 방식입니다.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뒤에 테러 조력 세력에 대해서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무력 사용 승인 권한을 부여했는데요. 이 같은 권한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에서 활용을 했었고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 무인기 드론 비밀 작전 수행 때도 발동한 바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최근에 이란 사태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군부 실세 카셈 솔라이메니 소장에 대한 드론 공습을 명령한 근거도 이 권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미국의 임박한 위협에 대응했던 작전이었는지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하원이 이란 권한을 폐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더라도 집권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암 사망률이 크게 내려갔다고요?
네, 미국에서 암에 걸려 사망하는 비율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암협회가 8일 공개한 최신 보고서에서 드러난 내용인데요. 보건의료계에서 이번 보고서 내용을 일제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대폭 줄어들었다면 얼마나 감소한 건가요?
예,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인 2017년까지 1년 동안 모든 종류의 암을 통틀어 사망률이 2.2% 감소했습니다. 연간 수치로 따지면 통계를 잡은 이후 가장 큰 폭인데요. 특히 이보다 더 주목할 부분은 이때까지 26년간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따져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예, 암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게 지난 1991년인데요. 미국인 10만 명당 암 사망자가 215명에 달했습니다. 그 뒤로 2017년까지 계속 이 사망률이 하락했던 건데요. 26년 동안 총 29%나 감소했습니다. 이걸 사람 수로 따지면 290만 명이 줄어든 비율입니다.
암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암의 사망률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예, 폐암입니다. 전체적인 감소 추세에 가장 많이 기여했다고 암협회 측은 밝혔는데요. 폐암은 여러 가지 암 중에서 가장 큰 사망 요인이기도 합니다. 유방암과 결장암, 전립선암을 모두 합친 수보다 폐암의 사망률이 높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가장 비중이 큰 폐암 사망률이 줄어든 게 전체적인 감소 추세를 주도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 폐암은 흡연 등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담배 애호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남성에게서 이 폐암의 발병이 잦은데요. 남성의 경우 폐암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1990년에 비해 2017년에는 51%나 감소했고요. 여성의 경우 폐암이 최대치였던 2002년보다 2017년에는 26% 줄었습니다. 또 다른 남성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전립선암은 1993년에 비해 사망률이 52% 감소했습니다.
여성에게서 주로 발병하는 암도 있죠?
네, 이 유방암이 대표적인데요.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1989년에 비해 40%가 줄었습니다. 이 결장암 같은 경우에는 남녀 구분 없이 고르게 발병하는데요. 남성은 결장암 사망률이 1980년에 비해 53% 감소했고요. 여성은 1969년에 이래 57%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비율은 모두 2017년 통계 기준입니다.
암 사망률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감소한 원인은 뭡니까?
예, 우선 흡연자 감소가 폐암 사망률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협회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암 처치 기술이 발전한 요인도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유방암이나 결장암의 경우 진단기법 등의 발달로 이 조기 발견이 많아지면서 사망률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통계를 어떻게 파악한 건가요?
예, 국립보건통계센터를 비롯한 관계 당국 그리고 다양한 암 예방 연구 단체들의 자료를 함께 종합한 통계입니다. 가장 오래된 자료는 193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7년까지의 통계를 이번에 파악한 겁니다.
보건의료계에서 이번 보고서 내용을 환영하고 있다고요.
네, 하버드의대 조교수인 마크 아와드 박사는 매우 신나는 소식이라고 CNN 방송에 밝혔습니다. 암 종류와 남녀 성별을 불문하고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고는 생각하지만 암 퇴치를 위해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엘비스 코스텔로가 부릅니다. 그 여인은 내가 잊지 못할 얼굴일 수도 있고 기쁨의 흔적, 후회의 흔적일 수도 있어요. 쉬 들어보시죠.
She may be the face I can't forget. She may be the song the summer sings, maybe the chill the autumn brings. She may be the beauty or the beast, maybe the famine or the feast, may turn each day into a heaven or a hell. She may be the mirror of my dreams, a smile reflected in a stream. She may not be what she may seem inside her shell.
Boy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미국인 최초로 대기권 밖을 비행하고 돌아온 앨런 셰퍼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계가 시작됐다. 이 말과 함께 앨런 셰퍼드는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우주 비행을 기록했습니다.
셰퍼드가 탄 우주선은 프리덤 7, 즉 자유 7호라는 이름이 붙여진 건데요. 강력한 로켓 꼭대기에 매달려 지구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자유 7호는 지구 궤도를 15분 동안 비행하고 예정대로 대서양 바다 위로 낙하했습니다. 비록 짧은 우주 비행이었지만 셰퍼드는 미국의 영웅이 됐습니다.
셰퍼드가 그 같은 기록을 수립한 날은 1961년 5월 5일이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여러 면에서 세계 주도권을 쥐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주 경쟁도 그 중에 하나였죠. 이에 앞선 1957년 소련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Today... 여러 개의 안테나가 달린 작은 위성이었지만 이 사건은 미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인간이 만든 물건이 처음으로 우주를 비행한 것이었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위성을 발사한 로켓 기술을 소련이 개발했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미국의 큰 위협으로 떠올랐던 거죠.
그렇지만 미국도 불과 4개월이 채 안 돼 첫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두 나라의 경쟁은 이제 누가 먼저 인간을 우주로 보낼 것인가에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인간 최초의 우주 비행도 소련이 먼저 기선을 잡게 되죠.
네, 1961년 4월 12일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가가린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을 전하며 108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연달아 소련이 기선을 제압한 데 미국이 실망과 초조감에 젖어 있을 때 미국인들의 용기를 다시 북돋아 준 인물이 바로 37세의 해군 조종사 앨런 셰퍼드였습니다.
앨런 셰퍼드의 본명은 앨런 바틀렛 셰퍼드 주니어로 1923년 미국 동북부 뉴햄셔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셰퍼드는 1944년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차 대전 중에는 잠시 동안 구축함에 배치돼 태평양 전선에서 복무했습니다.
1947년에 셰퍼드는 해군 조종사가 됐습니다. 이어서 시험 비행사가 됐습니다. 그러는 동안 미국 의회와 과학계는 우주기구 설립을 위해서 적극 나섰습니다. 의회는 항공우주국 나사 설립법안을 통과시켰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즉각 이에 서명했습니다. 나사는 설립 3개월 이내에 본격적인 우주비행을 위한 머큐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머큐리란 그리스 신화 속에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이라는 뜻이죠.
기술자들이 우주선을 만드는 동안 나사는 우주인 선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군 항공기 시험 비행사를 물색했습니다. 시험 비행사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연마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1959년 4월 7일 나사는 선발된 7명의 머큐리 우주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앨런 셰퍼드를 포함해서 나중에 최초로 지구 궤도를 선회한 존 글렌, 그리고 스콧 카펜터, 고든 쿠퍼, 버질 그리섬, 월터 슈라, 도널드 슬레이튼 등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최초의 미국 우주인들로 다들 혁혁한 공헌을 하게 되죠.
머큐리 계획 출범 9개월 만에 나사는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나베랄에서 최초의 우주선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나사는 여러 차례 무인 우주선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마지막 시험 비행은 1961년 1월 말에 실시됐습니다. 이때는 햄이라고 이름 붙여진 침팬지를 우주선에 태웠습니다. 이 우주선은 대서양 상공 우주를 약 700km 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지만 침팬지는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앨런 셰퍼드였군요.
그렇죠. 이 앨런 셰퍼드가 첫 우주비행사로 선발됐다는 소식은 로켓 발사 불과 며칠 전에 발표됐습니다. 셰퍼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당신이 최초의 우주비행사로 선정이 되느냐고 묻자 더 이상 침팬지가 없어서라고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은 우주선을 쏘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대한 레드스톤 로켓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점들을 점검하느라 발사는 당연히 지연됐죠. 그러는 사이 소련이 1961년 4월 12일 먼저 유리 가가린을 우주로 쏘아 보낸 겁니다.
미국은 서둘러서 발사일을 5월 2일과 5월 4일로 잡았는데 날씨가 나빠서 또 연기가 됐습니다. 1961년 5월 5일 금요일 셰퍼드는 다시 한번 머큐리 캡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우주선의 이름이 바로 자유 7호입니다.
캡슐은 작아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셰퍼드는 그 안에서 4시간을 기다려야 했죠. 드디어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거대한 로켓은 공중으로 치솟았습니다.
로켓이 올라간 후 얼마 안 돼 앨런 셰퍼드는 우주의 무중력 상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물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유 7호는 185km 상공, 지구의 저궤도를 비행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자유 7호는 다시 대기권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비행은 우주선이 케이프 캐너베럴에서 약 500km 떨어진 바다에 내려앉으며 끝났습니다.
셰퍼드는 모든 것이 오케이라고 안착 보고를 했습니다.
셰퍼드의 이번 비행은 성공적으로 완수됐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새로운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1960년대 사람을 달에 보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I believe that this nation should commit itself to achieving the goal before this decade is out of landing a man on the moon and returning him safely to the earth. No single space.
그러한 꿈은 1969년 7월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앨런 셰퍼드는 그때 달 여행에는 참여를 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는 귀에 이상이 생겨서 여러 해 동안 우주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병 치료가 끝난 후 항공우주국은 셰퍼드를 아폴로 14호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셰퍼드는 1971년 1월 말 스튜어드 루사, 에드거 미첼과 아폴로 14호를 타고 달을 향해 떠났습니다.
루사가 달의 궤도를 도는 동안 셰퍼드와 미첼은 달 표면에 내렸습니다. 이들은 달의 돌과 흙을 채집했습니다. 셰퍼드는 달에서 골프도 쳐봤습니다.
네.
이 두터운 우주복 때문에 공을 맞추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네, 거기다 맞기만 하면 공이 여러 마일을 날아갔다고 셰퍼드는 우주본부에 보고했습니다.
It looked like a slice to me, Al. Here we go.
이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구에서보다 훨씬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미국은 위성 발사와 인간의 우주 비행에서 처음에는 소련에 약간 뒤졌지만 1969년부터 72년 사이에 12명이 달 표면을 걷고 돌아왔습니다.
셰퍼드는 1963년에서 69년까지 미국 우주인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셰퍼드는 1974년에는 해군에서 은퇴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해군 제독으로 승진했는데요. 우주인으로 그 같은 지위로 승진한 사람은 셰퍼드가 처음이었습니다.
셰퍼드는 우주인 태크 슬레이튼과 함께 문샷이라는 책도 펴냈습니다. 그는 또 과학기술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조성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앨런 셰퍼드는 1900 앓고 있었습니다. 유족으로는 53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인 루이스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우주비행을 한 시간은 불과 15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희망과 꿈을 싣고 맨 처음 우주를 여행한 그는 언제나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영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인 최초로 대기권 밖으로 비행을 하고 돌아온 앨런 셰퍼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you guys. My name is Evelyn.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래 항공산업에 관한 VOA 기사를 통해 미래의 추세를 뜻하는 재미있는 expression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Tim Robinson from Aerospace Magazine says slimmer aircraft that use less fuel but easily go longer and longer distances are the wave of the future. The trend to go farther and faster is also evident in the growing personal jet market.
The wave of the future. Wave 하면 물결. Of the future 하면 미래에. 다시 말해, the wave of the future. 미래의 물결, 즉 미래의 경향 혹은 미래의 추세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The wave of the future means a trend or development that may become a significant part of the future. 예문 다시 볼게요. Tim Robinson from Aerospace Magazine says 항공우주잡지의 팀 로빈슨이 말합니다. slimmer aircraft, 더 폭이 좁은 항공기, that use less fuel, 연료가 적게 들지만, but easily go longer distances, 쉽게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는, are the wave of the future. 그런 항공기가 바로 미래의 추세입니다. Trend to go further and faster, 더 멀리, 빨리 가려는 추세는, 즉 장거리 고속 비행을 가리키죠, is also evident. 모모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In the growing personal jet market. 성장하고 있는 자가용 제트기 시장에서도. 예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Tim Robinson from Aerospace Magazine says slimmer aircraft that use less fuel but easily go longer and longer distances are the wave of the future. The trend to go farther and faster is also evident in the growing personal jet market.
Examples. Solar energy is the wave of the future. Solar energy 하면 태양 에너지죠. 태양 에너지는 미래의 추세입니다. Solar energy is the wave of the future. Being able to read the wave of the future is a necessary skill for the next generation entrepreneurs. Being able to read the wave of the future, 미래의 추세를 읽을 줄 아는 것은 is a necessary skill.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누구에게? For the next generation entrepreneurs. 차세대 기업가들에게. Being able to read the wave of the future is a necessary skill for the next generation entrepreneurs. The wave of the future, 미래, 향후의 추세. 오늘의 표현 다른 비유의 기사들 찾아보며 한번 복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데이비드 게이츠의 Goodbye Girl, 지난 날은 잊으세요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디뎠던 닐 암스트롱. 그의 달 착륙 성공에 전 세계가 환호했던 1969년. 그 시절 미국 음악계에 혜성처럼 나타났던 그들. 그리고 컨트리 팝 음악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존 덴버. 또 60년대 초에는 우리의 발바닥을 뜨겁게 달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을 들썩거리게 만들었던 트위스트의 주인공 처비 체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 50년대 재즈 여행까지. 다양한 음악 스토리와 그 시절 미국 이야기. 매주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방송된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방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미 한일 국가안보보좌관 고위급